우리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여호와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장로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하나 되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의 창조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주님이 그 영광의 옷을 벗으셨다. 에덴을 쫓겨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살리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지극히 천한 자에게까지 친구가 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겸손의 메시아, 나사렛 동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셨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순종의 메시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승리의 메시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누우셨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보시고 만민을 위한 속죄 제물로 받으사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사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하셨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겸손과 순종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셨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라면 나도 한 걸음씩 주님 가까이 따라가리라. 오늘 봉독해 주신 이사야 5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성탄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의 주제는 메시아가 오신다, 즉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해석하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해 준다는 것인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여 년 전 남방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보다도 더욱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 즉 메시아에 관한 중요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이하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는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메시아의 생애, 즉 그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고 그는 무슨 일을 하러 오시는가, 어떤 죽음을 죽으시는가, 그리고 그 메시아는 승리하신다, 즉 부활하신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언된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진실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 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면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예수님, 다른 사람은 이상하게 말하지만은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가르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복이 있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재산도 명예도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을 때 그 베드로를 가르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믿는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복된 것은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더 복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1896년에 찰스 셸던 목사님이라고 하는 회중교회 목사님이 아마 미국에서 기독교 서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출판하였는데 영어로는 In His Steps, 즉 예수님의 발자취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분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In his steps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너희도 나와 같이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셸던 목사님은 그 책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무슨 결정을 내릴 때도 생각을 할 때도 판단을 할 때도 선택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남은 일생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예수님의 33년의 삶은 겸손한 삶이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겸손한 종으로 오셨다고 오늘 본문 1절로 3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 모양 없고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보시고 이사야 42장 1절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은 이런 메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 모양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님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기쁘셔서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을 너희들은 좀 보고 이 주님을 따르라고 이사야 42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이사야가 소개하는 2절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싹이기 때문에 밟으면 문질러지고 밟으면 정말 형체조차도 없어질 만한 그런 보잘것없는 싹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쩌면 그런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누우실 곳이 없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There was no room in the inn. 아무도 주님을 반기는 사람이 없어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나시게 되었고 40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식을 행할 때 좀 그래도 형편이 되는 사람이면 가정이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제사로 제물로 드릴 텐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가정은 너무나도 가난하여 제일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 향상으로 제사를 지났으니 예수님이야말로 남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만한 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사야는 소개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라났다는 말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히브리 말에는 레파나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고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가난했습니다.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족이 없으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태복음 3장 17절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순간순간 바라보고 산다면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멸시하다고 하는 이 말은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regard worthless, 아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서 trash can에 갖다 버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으니 은삼십냥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근거하면 소 한 마리 값에 예수님을 소 한 마리 값으로 팔아버릴 정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살인감도 바라바는 놓아주게 하고 예수는 못 박았으니 예수님은 가장 악한 살인강도 바라바보다도 더 못한 더 악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주님이 얼마나 멸시를 받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낮은 자로서 멸시받는 자로 가난한 자로 천대받는 자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영광을 다 비워주시고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으니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면 아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에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로 우리 틈에 가장 적은 촌 나사렛에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을 부자의 가정에 높은 지위에 예루살렘에 위대한 가문으로 태어나게 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한 종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 받으실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쁨이 없고 더 큰 좋은 소식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지불했었어야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희생을 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희생을 당하지 아니하면 남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아켄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분명히 그 말의 의미는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병을 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 질병을 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 여기에 질병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incurable disease, 고칠 수 없는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슬픔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에는 페인이라는 정신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Mental and physical pain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여야 할 그런 고통을 주님이 매를 맞음으로 주님이 대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히브리 말의 라파라고 하는 말은 회복한다, restore, 되돌려준다, 원상 회복시킨다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가진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모든 실패를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대신 맡아 책임을 지고 너희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겠다. 시편 기자는 69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려고 오셨다고 오신다고 예언한 그대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깨끗하신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모아 예수님의 등에다가 옮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메시아의 등에 갖다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억울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는 표현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심판받으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재산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다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고통당하심으로 망하였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망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실패자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승리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셨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러나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고난을 보시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날을 길게 하시고 그 씨를 보게 하신다는 말은 부활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길 것이요.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히브리 말에서 해석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날들을 길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즉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무덤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영생하게 하시고 그를 영광의 주님으로 올리시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리하여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였습니다. 10절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되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스스로 자진하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생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도 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승리의 부활과 같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